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긴 연휴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달라지는데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를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영화관, 학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방문판매 홍보관과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는데 직계 가족이라면 함께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로도와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일 뿐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직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입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야 하며 고통스러운 방역조치를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주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은 감소세가 계속됐지만 수도권은 281명으로 오히려 24명 증가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곳곳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면 재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만 긴장을 풀 순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무더기 집단 감염이 연휴에도 계속됐는데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어제까지 확진자와 간병인 등 56명이 누적 확진됐고 한양대병원의 누적 확진자 수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1일 첫 감염이 발생한 이후 환자와 가족, 보호자 등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구로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어제 11명이 추가됐고 가족, 친지 모임을 통한 연쇄 감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최종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에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2, 3월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여부도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출로 한 달 한 달을 버티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대출이 늘다 보니 신용등급이 떨어져 이제 빚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는 A씨는 코로나 직전까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두 달 만에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매달 3천만 원에 가까운 월세와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잇따라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에 아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 지난 1년을 버텼지만 낮아진 신용등급에 이제는 공공금융기관에서조차 대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대출이 어렵대요. 2020년에 그 연체 없이 버텨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큼 신용도가 좋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 2년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은 거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은 데다 손실보상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그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업계는 무이자 긴급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권의 고통분담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늘자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휴일인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 협의했는데요.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방침으로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어제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당은 재난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전 예산안을 신속하고 두텁게 편성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은 이번 추경에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급 규모도 지난해 3차 재난금 9조 3천억 원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낙연 대표입니다.
3차보다는 더 두터워야 하고 더 넓어야 한다. 더 어려운 분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좁혀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매출 기준 상한선을 올려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추경 액수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은 추경안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3월에 국회에서 의결해 같은 달 말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당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의식한 듯 모든 국민에게 재난금을 지급하겠다는 애초 계획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로 경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칭 메시와 호날두의 승부라는 여당 후보들은 기싸움을 시작했고 경선의 단일화까지 한시가 바쁜 야권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취재 김광일 기자입니다.
그동안 서로 누나 동생이라 부르며 친분 과시하던 민주당 예비 후보들. 팽팽한 기싸움의 포문은 우상호 예비 후보가 열었습니다. 서울 어디서든 주거 일자리 여가시설에 21분 내에 닫게 하겠다는 박영선 예비후보 대표 공약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 비판이지만 굳이 민주당답지 못하다라는 표현 써서 당내 열성 지지층과의 거리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민주당답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집권정당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뼈있는 조언으로 맞받았습니다. 야권에선 제3지대 TV토론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측에선 토론 형식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금 전 의원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고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실무 논의를
토론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는 당선될 경우 안 대표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설 연휴 동안 학교폭력 논란이 배구계를 강타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서 시작된 파문이 남자 배구로도 번졌는데요. 해당 구단들은 팀의 간판 선수인 이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프로배구계 쌍둥이 자매로서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던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이들은 지난 10일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뒤 손편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결정했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두 선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온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구 제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약 9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배구계에서 처음 불거진 이른바 학폭 논란은 남자 프로배구 코트로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OK금융그룹 배구단 송명근, 심경섭 선수를 학폭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한 폭력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내용으로 배구단은 곧바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가 수술 후에도 놀림을 받았다고 추가로 밝히자 결국 송 선수는 반성한다며 앞으로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논란이 불거진 두 구단은 이르면 오늘 선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가 없는 논란인데다가 관련 규정도 세밀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배구계가 엄정한 결단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어린이는 수개월간 방치돼 시신이 미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대 초반인 친모에게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 보기 싫어서 떠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이가 생존한 상태에서 방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는 최근까지도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다음 날인 5일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쪽방 주민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선순환 방식의 쪽방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외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명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해 기존 쪽방 주민들을 우선 입주시키는 영구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 등 1200호 규모의 단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채무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이곳에서 사는 33살 A씨와 같은 주민들의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쪽방촌과 달리 새로 들어설 보금자리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기존 입주 규정 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씨와 또 다른 주민입니다.
주소가 말소가 돼버려가지고 센터 같은 데 가겠죠. 아니면 사우나 같은 데서 생활하든가.
많죠.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은 창피하게 얘기를 안 하지.
일반 분양주택 등의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이른바 소셜믹스가 부담스러워 차라리 일찌감치 떠나려고 한다는 58살 주민 B씨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기는 일반이고 이쪽이고 여기만 쪽방촌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닐까. 저기에서 여기 보기엔 그렇잖아요. 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엔.
정부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이렇게 쪽방 주민 대신 새로운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기존 돌봄 기능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미얀마에서 시위가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부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장갑차까지 등장해 유혈 사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성주 기자입니다.
반군부 독재 시위대는 어제 군부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부 까친주에 있는 발전소에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반군부 독재 시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군부가 야간에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며 야간 납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군인들이 쏜 것이 고무탄인지 실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또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양곤과 미치나 시트웨 등 도시에 장갑차를 배치했습니다. 앞서 19살 여성이 무장경찰의 실탄을 맞고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이미 발생한 유혈 사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 유럽연합 등 14개 국가는 성명을 내고 군부가 합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위대는 중국이 군부 쿠데타의 배후라며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군부를 도와 쿠데타 상황을 SNS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사망한 4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니 정부가 에볼라 유행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민주 콩고에서도 지난 7일 네 번째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아프리카에는 코로나와 함께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상청 연결해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여전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대구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호남, 경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좀 더 이어진 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늘이 차츰 맑아지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원주의 한낮 기온 3도에 머물겠고 청주 4도, 광주 7도, 대구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한층 더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한낮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추위가 더 강해지겠고요.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영하 10도 안팎에 더욱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됩니다. 수도권에는 아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긴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는데요. 3월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 관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이번 한 주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 소식 여기까지입니다.